고린도 후서 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성가대.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먼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나중에 결론으로 전체를 묶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려는 계획을 변경한 것은 너희를 위해서 변경한 것이다. 이건 지혜의 문제예요. 지혜의 문제고 이것이 무엇을 작정했다가 변경하고 번복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그 내용이 번복되는 것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런 구절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실성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실성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에게는 예가 됐다가 아니오가 되는 한번 허락했다가 그 다음에 번복하는 일은 없습니다. 구원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건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실성 속에는 그를 믿는 자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면으로는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절대 내가 놓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같은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신실성입니다. 그 구원의 영원성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영혼들은 어느 하나도 실패치 않을 것입니다.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19절하고 20절은 뭐가 다르냐 하면 19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신실성이요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자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져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얻는 거예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20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신실성과 영원성을 얘기한 데 반해서 여기서는 그 구원의 능력과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놀라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 1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말 성경이 아주 번역을 잘한 겁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왜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그를 찾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요, 그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시죠. 요한일서 앞에가 베드로 후서고 그 앞이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놀라운 구원입니다. 놀라운 구원입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천사들도 놀라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좀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건 뭐 전체가 다 일종의 감탄문이요 찬송시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본문에 나오는 20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소리는 앞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신실성과 함께 이 구원의 능력과 지혜와 놀라움을 20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21절과 22절에서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는 얘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를 근거로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동업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홀로 하셨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고야 만다는 것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증거에 있지 않고 하나님 쪽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신실성, 그 영원성, 그 이 구원의 그 놀라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 그것이 확실한 근거마저도 우리의 변화나 우리의 무슨 열매나 우리의 무슨 행동으로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허락하시는 성령으로 보증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그 근거를 세우시고 그 목적을 향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야 만다는 증거도 하나님 쪽에서 증인이 오시지 우리 쪽에서 증거를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왜 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2절에 이르도록 이 얘기가 왜 있어야 되냐 이겁니다. 우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를 시작하자마자 고린도 교회의 못난 것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못난 것과 그래서 애가 타는 사도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들의 못난 것과 미련한 것을 꾸중합니다. 그러나 그 꾸중이 왜 하는 꾸중이냐 하면 저들을 꾸짖어서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이제 너희를 다시 받고 내가 꾸짖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난 모른다 이런 최후 통첩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저들이 실패했어요. 그러나 저들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지 않는 것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꾸중은 저들을 돌이키기 위한 꾸중이지 나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거다. 이번에 얘기에서도 못 알아들으면 난 내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꾸중을 하고 있으면서 내 꾸중을 듣고 나를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이걸 선택하려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는 결국 내 꾸중에 돌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예하고 아니요 하는 일이 없는 신실하신 구원을 받았고 너희는 원래 실패해서는 안 되고 구원을 얻었다가 나가다가 혹 실패하면 거기서 무산되는 그러니까 내 구원을 내가 해서 완성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못해서 실패할 수도 있는 조건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원래부터 아닌 족속이었는데 부름을 받은 것이니까 지금 잘못했다고 해서 그게 뭐 어떻게 되지 않을 족속이니까 잘못한 것 같고 걱정을 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지금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나열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얘기를 듣고 아이고 하고 놀랄 필요도 없는 게 너희는 원래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부름을 받았고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부터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족속이지 너희가 그래서 욕을 먹을 만한 조건을 갖고 있는 자도 아니라 말이니까 욕하는 것 같고 괜히 시뚝해 갖고 흥 나 그럼 안 믿어 이럴 주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먹는 건 놀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욕을 하는 거는 이제 이 욕을 먹고 알아듣고 오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알아들을 것이냐 예스 할 것이냐 싫다 할 것이냐 그런 선택권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만한 지위도 없는 족속이라고. 그러니까 혹 내가 꾸중하는 걸 통해서 너희가 혹시 우리가 알아들을 것인가 말 것이냐는 선택권을 가진 지위와 신분에 있다고 오해할까 봐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돌아와야 돼요.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되는데 그 돌이키는 것이 나는 돌이킬 수도 있고 안 돌이킬 수도 있는 것 같이 듣지 말라 말이에요. 이거 더 괄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희는 돌이킬 수도 있고 안 돌이킬 수도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돌이킬 수밖에 없는 자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 실력으로는 못 돌이킨다 이거예요. 너희 실력으로는 못 돌이키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는 돌이킬 수밖에 없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봤자 너희가 이해가 가거나 내 말을 듣고 싶어 하거나 그리고 이것이 맞다라고 결심할 거라고 내가 기대하지 않지만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있는 대로 괄세하고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이 얘기들을 이렇게 모아야 되느냐 하면 그래서 결국 이런 대로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결국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슈바이처쯤 돼야 되는 거예요. 테레사쯤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뭐예요? 저는 목사이면서도 목사니까 신앙이 더 날 거라 이렇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늘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 생각을 해요. 이것보단 더 해야 되지 않는가. 더 기도하고 더 표정도 좀 더 거룩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숙연해지는 표정이 돼야 될 거예요. 지금도 나를 보면 사람들이 전혀 목사 같지 않은데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모를 소리를 아직도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를 하면 혹시 얼굴이 변하지 않을까. 그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를 감수하는 건가?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못하지요. 전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렇게 충분하다고 얘기할 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매일 하다못해 2시간씩 기도하고 또 2시간은 성경 보고 2시간은 전도하고 이렇게 하루에 적어도 6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 아닌가? 근데 기도 2분하고 성경 2분 보고 전도 2분하고 6분밖에 안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 이렇게 저는 못합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밝히는 것이 우리는 의인이 아니며 우리는 선을 행하지 못하며 우리는 벌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신앙 아닌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말과 비교해서는 우린 분명히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우린 생각할 수가 없는 게 그가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고린도 후서는 왜 써요 도대체? 이런 걸 쓸 필요가 없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냥 사도 바울만 보면 그냥 할 말이 없었어야죠. 그냥 쳐다만 보고 감동을 받고 그가 말만 한 걸로 충분했어야지 편지까지 보낼 만큼 이렇게 무슨 뒷사건이 안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모든 생애는 사람들이 그를 사도로 취급하지 않은 것이며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무도 인정치 않은 생애였다고요. 그는 범인으로 취급받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은 대접을 받았다고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 같이 미말에 두셔서 모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됐다. 사람과 천사들에게 그는 말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생긴 것도 별로 영향력을 주게 생기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귀하게 대접받을 부분이 없었다 그래요. 우리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바로 이 신앙 문제에 대한 이 도전에 우리는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무엇이 신앙의 기준이냐? 매일매일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고 나를 채찍질해야 되는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일종의 답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짖는 것은 이겁니다. 그들의 실패를 실패로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을 다 배반하고 거짓 교사들을 따라서 미혹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그의 자녀로 부르신 자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 잠깐 나를 배신하고 복음에서 잠깐 곁길로 갔다고 해서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물론 아니지만 너희들의 구원이 실패되거나 번복된다고 나는 꿈도 꾸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어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잠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비교하면 문제도 아닌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놓고 지금 권면을 할 때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그들의 실패를 그렇게 큰 문제로 따지질 않는다고. 뭘로만 보고 있죠? 너희들이 당연히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 있다고 꾸짖고 있지. 그들을 이제 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너희 갈 길을 갈려면 가라라는 심각한 갈림길의 선자를 추궁하는 것 같이는 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 전에도 예를 든 것 같이 슈바이처나 테레사 수녀같이 완벽한 자기 희생,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100% 사는 것으로 자기를 자꾸 비교를 합니다만은 성경이 신자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혹 꾸중을 하고 혹 격려하는 기준들을 보면 궁극적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는 시각에서 조금도 다른 데로 가는 적이 없습니다. 그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가지신 지위와 형편으로 더 많이 봉사하고 남을 도울 수 있고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런 걸 안 하시고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힘에 진하게 봉사를 하고 있다고 헌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쓰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목사님 왜 짬날 때마다 가서 테니스나 치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러죠. 그럼 그 시간도 나가서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래야 마땅하다 이거. 그러면 3년 안에 돌아가신다 이거죠, 제 말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린 모두 다 그런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잠시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조금도 나를 위하여 쓰지 않고 조금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건강에 여유가 있으면 모두를 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완벽한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왕 테니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테니스를 어느 만큼 치면 친다 소리를 하느냐면 10년을 쳐야 친다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분명히 밝혀둘 얘기가 있어요. 제가 테니스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혹 어떤 이들이 저희 남편도 테니스를 잘 치는데 목사님 한번 기회를 주시죠. 공 넘기는 것 같고 친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여나라도 꿈에라도 같이 칠 꿈을 꾸지 마십시오. 저는 대단히 잘 칩니다. 그래서 오늘 아예 못을 박아놓으려고 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3년으로 10년을 뛰어넘지를 못하면 10년을 채워야 됩니다.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공친 시간 이외에 많은 것들이 거기 필요한데, 테니스 라켓을 잡고 시작해서 첫 한 해가 중요합니다. 왜요? 첫 한 해 동안에 90%가 포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포기를 하냐면 이게 생전 늘지를 않습니다. 공이 마음먹은 대로 넘어가지 않고 괜히 손가락에 물집만 생기고 손바닥만 까집니다. 게다가 공을 좀 넘길만 해서 동네 테니스 클럽에 나가가지고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좀 잘 치는 사람들이 붙여주질 않아요. 어떻게 안 붙여주는지 아십니까? 세 명이 나와서 팀이 안 돼갖고 셋이서 공만 넘기고 있다가 못 치는 사람 하나가 오면 불러다 넷이서 게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빈자리에 못 치는 사람 하나가 끼는 걸 허락을 안 해요. 셋이서 치다가 그냥 가면 갔지 못 치는 사람을 붙여주질 않습니다. 못 치는 사람 셋이 있는데 잘 치는 사람 하나가 나왔어요. 와서 한 게임 해주시죠. 안 해요 그거를. 다시 보따리 챙겨서 가는 게 테니스 코트에서의 풍경들입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괄세를 이겨내는 사람만 고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수는 공을 잘 친 사람이 아니라 그 괄세를 하여튼 넘어서서 10년 동안 라켓을 안 놓은 사람입니다.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니까 테니스를 10년을 쳤으면 테니스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둬야 되는 겁니다. 인생살이 어느 곳에나 그런 원칙이 있겠습니다만 그건 대단히 무서운 어떤 저한테도 좋은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테니스 코트에서는 목사라는 것이 아무 그 무슨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10년을 내가 치는 테니스를 잘 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연구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하다가 실패한 걸로 당신 테니스 칠 거야 안 칠 거야 이렇게 묻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이 놓고 그만두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버티고 있으면 어느 날 그걸 극복하고 넘어갑니다.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앙심을 먹고 나오면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의 연습 없이 과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슈바이처가 되고 테레사가 되고 예수님이 되고 가브리엘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목표와 수준은 저 앞에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확인했을 때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라고 믿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감동스러운 얘기인데 이런 데는 전부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부 신앙생활에 어떤 그 이상형을 만들어 놓고 눈빛을 한번 돌려도 거룩해지고 말 한마디만 하면 상대방 마음이 뭉클해지는 이런 식의 자신을 생각하고 그런 식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느 날 아주 정말 머리 빡빡 깎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책 다 삶아 먹고 그리고 한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딱 돌았으면 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기 위하여 매일 하루에 딱 하루만큼 가는 거예요. 마음은 하루에 10년을 가는데 하루를 살아온 딱 하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과 하루니까 답답하죠. 좌절스럽죠. 그래서 늘 나오는 소리가 뭐냐, 하나님 난 아닌가 봐요 이거예요. 하나님 난 아닌가 봐요. 저 내버려 두시고 딴 데 가서 좋은 사람 찾아서 하세요. 이러고 싶다고요. 하나님, 하나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저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저 벌써 포기하고 저도 그만뒀을 텐데 괜히 붙잡고 계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러고 싶단 말이에요. 그걸 붙잡고 하나님,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을 거죠. 저는 골백번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안 포기하시는 거죠. 정말이죠. 좋아요. 저도 포기 안 할게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루예요. 그 이상을 욕심내지 마세요. 그 이상 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누가 그러냐, 쌍놈 새끼 잡아오세요. 누가 그런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속았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은 그 10년, 그 30년 지나와서 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하루아침에 기도해서 받은 것 같이 그래요. 왜? 우리도 30년 가면 되고 300년 가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돼요. 모세도 그 왼수가 거기 간 거예요. 태어나서부터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 왼수에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창세기 22장 가야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가 아니라. 근데 왜 우리는 하루아침에 가려고 그래요? 신앙이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성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가 포기하고 자신이 자신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신자가 됐다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이요. 그 영광으로 가는 길을 아무것도 막지 못한다는 약속이요. 운명입니다. 그것이 우린 줄 아시고 여러분 모두의 지금 꼬라지가 어디라도 좋아요. 거기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버티세요.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조금씩 늘어요. 커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요. 누가 더 오래 견디느냐가 신앙이요 믿음이요 잘난 것이지. 어느 날 본때 있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서 우리는 서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서둘러서 자기 잘난 척 하려고. 그런 미혹에 빠지지도 마시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귀 기울이지도 마시고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기로 작정하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제 포기하지 않기로 그렇게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셨으니 아무도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하나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기로 작정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니 우리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부디 우리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끈기 주시고 믿음 주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 쉼 없이 전진하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미련할 때 기도하여 지혜를 구하고 연약할 때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부르신 부름의 자리까지 다 도달하도록 우리 하나님 지키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켜내는 믿음이 함께 열매 맺는 아름다운 증거들 보게 하시옵소서.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